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노동절을 맞아 연방정부 계약 직원들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30시간 근무 시 1시간씩 병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1년으로 합산하면 모두 7일간의 유급휴가가 가능해집니다. 병가는 노동자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근무일에 휴가를 내더라도 급여를 받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내 민간 부분 노동자들의 약 40%에 해당되는 4,400만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9개월간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 피토한 씨를 석방했다고 한 씨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북한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인 한 씨는 북한 적경지역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기독교 자선단체를 운영해오다 지난해 말 체포됐습니다. 한 씨의 변호사인 장페용 씨는 7일 한 씨가 중국 당국의 영수증 위조 혐의로 9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17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70대 고령인 한 씨가 현재 건강 문제로 한국 서울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 투몬시에서 활동한 한 씨는 2002년 현지에 청소년을 위한 직업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한 씨는 법정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 몇몇 영수증을 위조했지만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을 돕던 기독교인들이 잇따라 체포된 바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3만 1천 명과 2만 4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난민 수용 규모를 12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7일 프랑스가 앞으로 2년간 2만 4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독일 정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난민 지원에 60억 유로, 미화로 약 6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러나 독일이 전체 난민 부담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차원의 난민 분산 수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6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유럽 내 5만여 개 모든 가톨릭 교구들의 난민 가족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일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베이징 열병식 참석과 관련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내희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일본에 대해 공연히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며 시간이 있으면 유엔 헌장을 더 공부하고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통해 반 총장의 열병식 참관에 대해 극도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흥 대변인은 인류 정의와 평화에 관한 문제에서 유엔이 어떻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냐며 반 총장의 논리를 옹호하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유엔은 중립기구가 아니라 공정한 기구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음 달 개최하는 국제관람식에 구축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7일 일본 자위대가 10월 18일 개최하는 국제관람식에 함정 한 척을 참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행사에 한국형 구축함 대조용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에 건조된 대조용함은 4,500톤급 최신의 구축함입니다. 한편 한국의 대조용함은 일본 관함식 참가를 계기로 한일 수색 구제 훈련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훈련은 해상에서 선박 재난 상황을 가정한 인도적 수색 구조 훈련으로 1999년부터 경년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제관함식에는 미국과 한국, 호주, 일본, 프랑스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9월 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은 이제 노동절 공휴일 연휴가 거의 끝나고요. 이제는 뭐 거의 모든 초중고 교생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죠. 내일이면은 출근 차량에 마을버스 차량에 아침 거리가 차로 가득할 겁니다. 이 중에 자동차로 등교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요.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졸업할 때쯤이면 학교 버스를 타는 학생들도 많지만 자가용을 몰고 친구들을 태우고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대학생은 더 그렇죠. 그런데요, 최근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의외다 싶은 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실은 내용인데요. 20살에서 24살 미국인 청년들의 운전면허 보유자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90%가 넘었는데 2년 전 조사 내용을 보니까 면허 소유자 수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16세 이상의 경우는 소폭 감소했는데 19세 미만은 20년 전에 비해서 17%가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미국인이 자동차로 다니는 거리도 이 나이대 청년층에서 거의 20%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자동차 판매량은 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 궁금해했는데요.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젊은 층에서 자동차와 거리를 두려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생활 형태가 이전 세대와 달라졌다는 점이 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청년들이 무슨 자동차를 살 건지가 화두였다면 지금은 첨단 생활용품 기기,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인데요. 자동차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용품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자동차를 갖는 대신 대중교통이나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방법도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이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 전략이나 대중교통 수단에도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연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32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18도에서 29도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는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8도에서 28도 분포, 개성 맑습니다. 17도에서 28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Fun이라는 이름의 남자 가수인데요. 우리는 젊으니까 We Are Young 골라봤습니다.
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 i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에게도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제치고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감시 기능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9월 첫째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인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서 의미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월요일 미 연방정부 계약업체에도 유급병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유급병가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또 민간기업도 유급병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자 우선 유급병가제란 노동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돌봐야 할 때 보수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계약 직원들이 매 30시간마다 1시간을 유급병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7일을 유급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유급병가에 해당되는 범위도 넓게 잡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플 때는 물론이고요. 자녀나 부모, 배우자 등 가족, 동거인, 친척 등을 돌봐야 할 때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서 치료나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급병가가 허용되는데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죠.
네, 그럼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 혜택을 보게 되나요?
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계약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풀타임, 그러니까 상근직뿐 아니라 비상근직,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급병가가 없는 근로자 약 30만 명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일부 유급병가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도 기존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유급병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로자의 유급병가 제도는 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행정명령이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명령 권한으로 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의석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퇴임 전에 유급병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게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자들에게 급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성적 성향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행정명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을 보이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공개적인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 혜택은 2017년에 새롭게 계약하는 직원들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백악관 측은 이번 행정명령이 앞으로 연방의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주와 지방정부가 유급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급병가 의무제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발표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통과한 주법에서 일부 내용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직원 11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년에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규모가 그 이하인 사업자는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이 개정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한 기업계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기업인들과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정책이 너무 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고용인이 유급병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게 되거나 월급이 낮아지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측은 유급병가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일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며 직장 내에서 질병이 퍼지는 걸 예방함으로써 결국엔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올라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N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인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뉴햄프셔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유권자들로부터 41%의 지지를 얻었고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3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은 16%였고 그 외에 지지율 1%를 넘긴 민주당 후보들은 없었습니다.
네, 몇 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앞섰었죠.
맞습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42%, 샌더스 후보가 32%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은 12%였습니다.
네. 뉴햄프셔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죠.
맞습니다. 내년 초에 뉴햄프셔주에서 첫 예비 선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뉴햄프셔와 이웃 주인 이 버먼트 상원 의원으로서 인지도도 높고요. 또 이 특히 젊은 유권자들과 노동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클린턴 후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최근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 논란이 불거진 클린턴 후보의 경우는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선두는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와 주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MBC 방송은 아이오와 주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아이오와 주 역시 첫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이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여전히 샌더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샌더스 후보보다 24%포인트 앞섰던 반면에 이번 결과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1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네, 그럼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업가 출신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이오와주에서 29%, 뉴햄프셔주에서 28%의 지지율로 모두 선두를 지켰습니다. 자, 우선 아이오와주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의사 출신인 벤 칼슨 후보가 22%의 지지율을 얻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제프시 후보의 지지율은 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지난 7월 19%의 지지율로 아이오와주에서 선두를 차지했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번에 5% 지지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뉴햄프셔주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뉴햄프셔주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존 케이식 후보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벤 카슨 후보가 3위에 올랐고요. 또 7월에만 해도 지지율 14%로 2위였던 잽 부시 후보는 지지율 8%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흥미로운 인물이 민주당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인데요. 레식 교수는 앞서 노동절까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1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이 모이면 대선에 공식 출마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네.
자, 레식 교수가 노동전 전날인 일요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목표한 자금이 다 모였다며 대선에 공식 출마의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이렇게 레식 교수가 대선 출마 방식도 좀 특이했지만 공약도 아주 획기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레식 교수는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권 논란을 해결하며 이 당파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출마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공약만 처리된다면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레식 교수는 하지만 인터뷰에서 어떤 인물을 부통령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보통 만 16살,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10대 운전자들은 또 운전대를 잡고 신나게 달리지만 이들의 부모는 자녀가 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지,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겠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차량 제조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부모에게 10대 자녀의 운전 습관을 알려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GM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쉐보레 말리부 2016년형에 틴 드라이버라는 기능을 탑재하는데요.
네.
이 기능이 있으면 운전 후에 운전자의 안전운전 항목을 총괄해 평가한 운전 성적표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성적표는 개인 인식 번호를 통해서 부모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틴 드라이버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예, 틴 드라이버는 운전자가 이 부모가 설정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할 경우 경고음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또 10대들은 보통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운전하는데 운전석과 보조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오디오 시스템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속도 위반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총 운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이 운전 성적표에 나타나게 되죠.
네, 뭐 어른 난폭 운전자들한테도 참 효과적일 것
네네.
같은데, 이 미국의 또 다른 자동차 업체인 포드사가 비슷한 기능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포드사는 지난 2003년부터 마이키라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키는 틴 드라이버 처럼 뭐 운전 성적표를 제공하진 않지만 부모가 차량의 일정 기능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너무 빨리 달릴 경우에 경고음을 내고 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고
네.
또 운전 중에 손전화 작동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기능 등이 있죠.
네, 이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 외에 신생 기업들도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Urgent.ly라는 신생 업체가 내놓은 기술이 있는데 자녀의 손전화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걸 감지하면 부모의 손전화로 알려주는 손전화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외에도 10대 차량에 부착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운전 감시 프로그램들도 이미 출시가 돼서 부모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녀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기술들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10대 운전자들에게 따르는 위험이 더 크단 말이겠죠.
맞습니다. 고속도로 운전보험연구소에 따르면 10대 운전자들의 사망사고율은 20살 이상 운전자의 3배에 달합니다.
네.
10대들이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고 운전을 하면서 손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습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인데요. 자녀들의 안전운전 습관을 들이고 부모들의 마음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안전운전 감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 출생 시민권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수정 헌법 14조도 함께 조명받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바로 이 수정 헌법 14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정 헌법 14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법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모두 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1항에서 미국 시민의 자격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또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속지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법 적용의 범위를 구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로 속인주의하고 속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속인주의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걸 말하고요. 속지주의는 부모 국적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누구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자격을 얻는다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 국가라고 불립니다.
네. 자, 수정헌법 14조를 좀 이해하려면 그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 남북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면 이 흑인 노예제를 둘러싸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갈라져서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싸운 내전이었죠.
네.
당시 전쟁이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 의회에서는 수정안 3개가 통과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의 수정헌법 14조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자유가 된 흑인 노예들도 모두 미국 시민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노예였던 사람한테도 미국 시민 자격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법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슷한 무렵에 통과된 다른 두 개 법도 흑인 노예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수정헌법 13조에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15조에는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정헌법 14조만 보더라도 전쟁이 끝나고 이듬해인 1866년 6월에 통과가 됐는데 2년 뒤인 1868년에나 비준이 될 만큼 진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예,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도 이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반기가 심했다고 하던데요.
네, 존슨 대통령은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뒤에 그 상황에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인데요.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보수파로 탄핵 재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란 기록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이 앤드류 존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33대 11 그리고 하원에서 120대 32로 통과돼 넘어오자 정부 강요라서 할 수 없이 서명하는 것이라면서 끝나 수정헌법 14조를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당시 시대적인 그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수정헌법 14조에는 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 이 시민의 자격과 함께 시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런 시민의 권리와 관련해서 각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도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든가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해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정헌법 14조를 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미국 헌법을 고치려면요. 수정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뒤에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미국 내 50개 주 의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헌법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령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는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50개 주 가운데서 적어도 38개 주의 비준을 받아야 하니까 이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수정헌법 14조 자체보다는 출생시민권 제도라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이 수정헌법 14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의 자녀라든지 또 출산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낳은 아기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까지 불법으로 미국에 눌러앉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논란이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워낙 도발적인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를 몰고 다니는 터라 이 출생시민권 제도와 수정헌법 14조 역시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에도 이 수정헌법 14조는 건드리지 않고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해리 리드 위원도 1990년대에 관련 법안을 내서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도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위원들 주도로 출생시민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 위원은 불법 체류자들이나 원정 출산자들의 자녀까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주는 현재 관행이 수정헌법 14조를 명백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이 반이민 성향을 가진 이민연구센터는 미국에서 해마다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3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네.
이 단체는 또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시민권자 아기도 해마다 30만 명씩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친이민 성향을 가진 퓨 히스패닉 센터도 지난 2008년에 시민권을 받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34만 명 정도 될 걸로 추산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런 출생 시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로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네, 국제 통화 기금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과 캐나다 단 두 나라밖에 없고요. 31개 나라, 그러니까 주로 카리브해 국가들이나 중남미 나라들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American Values, 미국의 가치 알아봤었죠?
네,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아봤는데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타인 존중과 상징적인 애국심, 자유, 안보, 자립심과 개인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기회 균등과 앞서가기, 행복 추구, 정의와 공정성, 또 비판적인 애국심까지 이렇게 10가지가 미국의 핵심 가치로 꼽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용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C로 시작하는 용어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시죠.
C is for the Constitution.
네, 컨스티튜션이라면 미국 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말하는데요. 미국 헌법을 두고 미국 정부의 청사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 헌법을 알면 미국 정부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이기도 한 미국 헌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This is what our founding fathers made for us.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구나.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It was interesting. All of the
freedoms. 미국 사람으로서 아주 흥미로운데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는 바로 이 헌법의 결과니까 말이죠.
I feel very fortunate to be an American citizen.
제가 미국 시민인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헌법 덕분에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네, 미국 헌법 원본이 보관돼 있는 곳이죠.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만난 방문객들 얘기였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애리조나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헌법 원본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들 찾아왔는데요.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리앤 파터 씨는 매년 100만 명이 미국 헌법을 보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 so because they understand it's important.
미국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미국 헌법에 대해서 배우고 라디오와 뉴스에서도 매일 헌법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미국 헌법은 미국 정부의 청사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함께 작용을 하는지, 또 미국 정부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은 17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각 주의 비준을 받아서 178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새 헌법이 나오기 전에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에 제정한 연합규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합규약이 이미 있는데 헌법을 새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다시 리앤 파터 씨의 얘기 들어봅니다.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were established in 1781.
미국 연합규약은 미국 독립전쟁의 한창이던 1781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1781년에서 1787년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1783년에 끝났는데요. 1783년에서 1787년까지 새로운 나라, 아주 새로운 나라가 전쟁 중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합규약 조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의회에서 연합규약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각 주 대표들이 1787년 5월에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모였는데요. 재원회의 의원들이 여러 달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기존 연합규약을 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헌법이 탄생한 겁니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우리 합중국 국민들은 보다 완전한 연방을 건설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확보하고 공동의 방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 본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하는 바이다.
네, 미국 헌법 서문을 들으셨습니다. 겨우 52개 단어로 되어 있지만 미국 헌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헌법은 서문과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d the first article of the Constitution focuses on our legislative.
미국 헌법 제1조는 입법부에 관한 겁니다. 미 연방의회 상하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을 설명합니다. 또 제2조는 행정부에 관한 건데요. 대통령과 부통령, 내각에 관한 것이죠. 의회 사법부와의 관계 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는 사법부에 관한 거예요. 미국의 사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항은 각 주의 관계, 헌법 개정과 비준 절차, 또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리엔 파터 씨의 얘기를 다시 들으셨습니다. 미국 헌법 원본을 보면 제1조, 그러니까 입법부에 관한 내용이 가장 깁니다. 커다란 양피지 넉장 가운데 거의 두 장을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행정부에 관한 내용은 그 절반 정도고요. 사법부에 관한 내용은 겨우 한 단락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입법부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요. 다시 리엔 파터 씨입니다.
Because naturally the people who wrote our constitution were members.
왜냐하면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이 다들 의회 의원들이었기 때문이죠. 의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공화주의와 연방주의, 삼권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왕 조지 3세의 폭정에 대한 반감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군주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또 미국에는 유럽과 같은 귀족 계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화제를 채택했는데요. 미국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던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군주제였는데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공화제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또 공화제와 함께 연방제를 채택했는데요. 연방제 역시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필립 핸더슨 가톨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1770년대에서 1780년대에 각 주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각 주에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면서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상업과 같은 각 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강력한 중앙정부 아래 여전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적인 주정부를 세워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연방주의가 나오게 된 건데요. 오늘날에는 캐나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미국 헌법의 세 번째 원칙은 삼권 분립인데요. 삼권 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걸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앤드루 네이슨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We hav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the executive.
미국 정부는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가 있는데 대통령과 각료들을 말하죠. 행정부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있는데 입법부는 의회고요.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 행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크긴 하지만 입법부와 또 사법부에 의해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이나 의회가 하는 일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지만 반드시 의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관은 의회가 승인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와 의회, 사법부가 서로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네, 미국 헌법의 내용과 기본 원칙 살펴봤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을 쓴 사람은 토머스 제퍼슨이잖아요.
네.
예, 3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 미국 헌법 초안을 쓴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네요.
네, 역시 나중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4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이 제임스 매디슨을 가리켜서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네.
필립 핸더슨 가톨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매디슨이 나서서 버지니아 안이라고 불리게 되는 헌법 초안을 썼거든요. 이 버지니아 안은 당시 헌법 제정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안이었습니다. 매디슨은 다른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와서 버지니아 대표들과 버지니아 안을 준비했는데요. 버지니아 안의 핵심 제안사항 15개 가운데 8개 내지 9개가 최종 헌법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매디슨을 가리켜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디슨은 당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당시 미국에 13개 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로드아일랜드 주는 제헌회의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로드아일랜드는 미국 동북부 커네티컷 주와 매사추세츠 주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주인데요. 크기도 작고 또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대표를 파견해봤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실 제헌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큰 주들과 작은 주들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루한 싸움 끝에 결국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표를 뽑는 대신에 이 상원은 각 주당 대표가 두 명씩인 현재의 의회 구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동안 미국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첫 의회가 열리자마자 의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헌법을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까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예, 그 뒤에 흑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14조, 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19조가 나오는 등 미국을 좀 더 자유롭고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이 변화해 왔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헌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whatever floats your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입니다.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ey Mike, let's go watch a movie tonight.
I'd love to. Should we watch a comedy movie or an action movie?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Got it. Then an action movie it is.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Mike, let's go watch a movie tonight. Mike,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하자 마이크가 I'd love to. Should we watch a comedy movie or an action movie?
나야 좋지. 우리 어떤 영화 볼까? 코미디 아니면 액션 영화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난 상관없어. 네가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봐. 라고 하자 마이크가 Got it. Then action movie it is. 그래, 그럼 액션 영화 보자.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hatever floats your bo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Let's go watch a movie tonight.
I'd love to. Should we watch a comedy movie or an action movie?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Got it. Then an action movie it is.
Today's expression is whatever. W-H-A-T-E-V-E-R. Whatever floats. F-L-O-A-T-S. Floats your, Y-O-U-R, your boat, B-O-A-T,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 When people say this, they mean that you should do whatever makes you happy. Whatever floats your boat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내 배를 띄우는 거라면 뭐든지 라는 말이죠. 즉, 뭐든지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는 의미죠. 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게 액션 영화나 코미디 영화 가운데 뭘 보겠느냐고 묻자 저는 아무 영화나 상관없다며 마이크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죠.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라고요. 자, 예문 들어드릴게요. You're attracted to tall men? Whatever floats your boat, Lisa. 라고 하면 넌 키 큰 남자가 좋다고? 뭐 네가 좋다면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Do whatever floats your boat. That way you will be happy and satisfied. 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지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Mike, let's go watch a movie tonight.
I'd love to. Should we watch a comedy movie or an action movie?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Got it. Then an action movie it is.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to you, Whatever floats your boat. That means that they want you to do whatever makes you happy. Whatever floats your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enny Rogers의 To Me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t I reach for when I've lost my way to me you are the first star of evening. The sun that warms my day, just as sure as I'm sure there's a heaven. This was meant to be. No road is too long, as long as you belong. Truth.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인들은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이 더욱 강하고 번영된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점을 기리는 날입니다. 노동이 가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고귀한 것이란 생각은 고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절 기념 행사가 시작된 지 1세기가 훨씬 넘었습니다. 노동절은 1880년대 뉴욕시에서 노동조합들이 노동자들의 수와 힘, 그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노조가 주관해서 시가 행진을 벌이고 집회를 열었으며 하루 8시간 근무의 표준화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도시로 확산되면서 1894년에 미 연방의회는 노동절을 미국의 모든 노동자를 기리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노동절과 교역,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노동절은 여름을 보내는 마지막 연휴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가 행진이 벌어지고 집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은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소풍을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미국인에게 노동절은 계절이 바뀌고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인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미국인들의 노동 자체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인 중에는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사무직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노동자들의 노력이 바탕이 됐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날이 미국 노동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날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